오늘 이 안식일에도 궂은 날씨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중앙교회 가족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충만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큰 위안과 희망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명.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니고 당신 탓이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인간들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 대체로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원망을 사람들이 잘합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류가 어떠한 것인지를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인간의 속성과 인류의 경향을 우리들에게 꽤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실물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물 마시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주변 환경 가지고 원망하고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그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먹을 것을 가지고 투정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고기도 주고 또 양식도 주고 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지금 너희들이 우리를 보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우리를 보고 지금 원망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원망은 우리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망 소리는 성경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사야 49장 14절 이 본문의 말씀에도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 시온은 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하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잠깐 동안이라마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정말 체험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이나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특별히 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지를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제 집안 얘기를 뭐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만 오늘은 이 주제와 함께 집안 얘기를 간단하게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대단히 친절하고 뭐 다정다감하고 뭐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속으로 뭐 교만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 속은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왠지 타고난 것이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다정하고 따뜻하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 아이에게도 그런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이제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제 개인의 경우는 워낙 그 인생을 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가정보다는 일에 더 치중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저희를 닮아가지고 비슷해요.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싹싹하게 인사하는 일도 잘 못하고 이렇게 사교성이 있지도 않고 늘 그렇게 뭐 무슨 뭐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 좀 어떻게 어른들한테 인사도 좀 열심히 잘하고 좀 사람들하고 잘 사귀고 좀 그래 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 둘 사이에서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이제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일본어를 이제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를 마쳤는데 뭐 어떤 분들이 저 목사 딸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왜 교회 안 나오나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작년 초반까지 나오다가 이제 일본어 교회에 뭐 통역을 하나 한 부분을 맡게 돼가지고 일본어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못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연수를 좀 다녀오고 싶어 하는데 이거 뭐 연수 보낼 만한 형편이 도무지 되질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1년 동안 학비 다 이제 제공받고 또 생활비까지 제공받는 그런 뭐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려가지고 지난 9월 6일에 이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내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또 필요한 것도 좀 이렇게 준비해 줄 겸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입해서 좀 준비시켜주고 뭐 이런저런 그 좀 돌봄을 주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험, 그 아이가 떠나기 전부터 또 도착해서 또 저희가 돌아오는 그 경험 속에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전보다 조금 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서두에 이런 참 구차스럽게 집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이번 그런 경험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첫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제 그 아이를 한 2, 3일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돌봐주고 이제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일본에서 말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뭐 일본 사람들은 뭐 영어를 거의 잘 하지를 않는지 못하는지 어떤 영어도 통하지 않고 저희 집 아이가 이제 일본 말을 하니까 일본 그 아이가 하자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일단 가서 뭐 돈 쓸 때는 돈은 내줬지만 그 아이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오는 길도 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뭐 초행길이긴 하지만 이제 말이 통하니까 이리저리 물어서 그 아이가 전철을 태워줘야 저희도 오는 거예요. 신주쿠라고 하는 이제 전철 정거장에서 이제 같이 기차를 탔고 두 정거장을 같이 가다가 두 정거장 이후에 그 아이는 내리고 그 다음에 저희는 좀 더 한 20분 더 가가지고 이제 니뽀리라고 하는 곳에서 성선제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한 후에 그 니뽀리에서 이제 나리타까지 전철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하고 그 신주쿠에서 지차를 타고 두 정거장 가는 동안이 일본에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말을 워낙 또 잘 안 하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아, 이거 두 정거장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말이 너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집 아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내릴 때가 됐는데 이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도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짠하다고 합니까? 찡하다고 합니까? 어쨌든 그 아이가 내리는데 그런 심정이 딱 오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울고 싶었는데 억지로 참았다고 그래요. 그 아이한테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오는 길에 이제 비행기 안에서는 막 옆에서 막 뭐 울고 닦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집에 와서도 그냥 몇 번 지금 벌써 흘렸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기 싫은 것입니다.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여인이 그 젖먹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젖먹이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것입니다. 더 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지기 싫고 같이 있고 싶은 그 경험을 하는 순간에 조금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끊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결과로 오늘 설교 주제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생명의 법칙이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떠나는 순간에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마주 대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에 불가피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단절이고 중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고 그 이별은 1년 후에 혹은 얼마 후에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이별이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는 이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인간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에 인간은 죽은 것입니다. 제가 또 저희 집사람이 집 아이와 잠시 헤어지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서운하고 허전했는데 사랑하는 인간의 죽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저는 이 경험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인간 편으로 돌아오자면 아이와 사별한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사별한 부모의 그 경험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문자 그대로 미칠 지경, 아주 같이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심정은 그거보다 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될 당시에 하나님의 심정, 하늘의 분위기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 63페이지에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천사들은 찬양의 노래를 그쳤다. 하늘 공정 전체가 죄가 가져온 황폐 때문에 통곡하고 있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왔을 때 하늘 전체가 통곡하고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이것이 우리가 다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분리될 때 그 심정을 우리는 다소나마 이렇게라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는 평화의 의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평화의 의논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이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한 평화의 의논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와 연관된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잠시 이 말씀을 읽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창세 이후라는 말이 창세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러니까 지구가, 세계가, 기초가 놓일 때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창세 이후가 아니라 창세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에 붙어서 설명이 되는가 하면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에 붙어 있습니다. 농명됐다고 하는 말에 붙어 있는 단어가 아니고 이 말 그대로 설명하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어느 한 지역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창세로부터 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보다 더 깊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그 어린 양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창조되기 전부터 이 어린 양의 희생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고생할 것을 아시면서 왜 만드셨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완전한 이해가 불가합니다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해산할 때에 고통이 따르고 그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 많은 고생과 수고가 있을 것이고 그 아이도 인생을 살면서 매우 험한 길을 가야 될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압니다. 그 여인의 출산의 고통은 남자는 잘 모르지만 경험해본 여인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치르고도 다시 또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준비해서 합니다. 옛날 같으면 기저귀 감도 다 끊어다가 다 한 번씩 빨아서 부드럽게 해놓고 그 다음에 출산한 이후에 끓여먹을 미역국을 위해서 미역도 미리 다 사다 놓고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입을 옷도 몇 벌 준비해 두고 그리고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출산할 때 고통을 한번 해본 사람 알고 안 해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러나 사랑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부여받은 사랑의 본질과 속성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 사랑의 본질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왜 낳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를 모를 수가 없어요.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세워졌습니다. 이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 준비로 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대해서 잠시 좀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어떻게 다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인생의 행로와 이 지구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다 미리 내다보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영원히 함께 살 것을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셨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발표된 창세기 3장 15절은 즉석에서 만들어낸 연설문이 아니고 이미 사전에 작성된 문서를 사람에게 또 사단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미혹해서 죽게 만든 너는 나와 이제 영원한 원수다. 내가 너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너를 이 땅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이 포함된 선언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늘의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의 모든 구조와 체제는 이제 우주의 법칙을 깨뜨리지 않는 범주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조로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체제는 다 바뀌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체제로 완전히 바뀌었고 이것이 모형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착이 구석구석에 스며져 있습니다. 그 속에 인간의 구원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과 분리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하여 장황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 창조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범죄와 동시에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으신 가죽옷을 통해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범죄와 함께 이미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다시 살 수 있는 인간의 구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인간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삶의 초점을 재림에 맞추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법칙인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선언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펴시고 영원히 같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매 순간마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속히 우리와 함께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이 본능에 관계된 문제가 생기니까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니뽀리라고 하는 곳에서 오는 날 성선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동경 한인교회가 다른 곳에 한인교회를 하나 개척해 놨는데 거기 지금 책임자를 찾고 있다고 그래요.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인데 제가 갑자기 내가 한 1년 동안 여기 와 있으면 어떨까? 우리 아이 가까이. 그게 되지도 않을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생각이지만 본능적으로 그 아이와 함께 가까이 있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실현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 이해 가십니까? 부모, 어머니의 사랑,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심정이겠습니까?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하나님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 장막을 펴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가지 마음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느낀 또 하나의 그 사랑의 마음이란 그 사랑의 대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일본에서 1년간 사는데 필요한 물품 준비 작업은 이미 떠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틈나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다 적고 또 생각나는 대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구해다가 혹은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아 이런 거 필요 없다. 또 이건 너무 많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가지며 또 식품이며 이런 것들을 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공항에 짐 가지고 갈 생각은 계산도 별로 안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넉넉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 조금 오버시켜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한 20kg가 맥시멈인데 이번에 제가 안 것은 5kg까지는 봐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5kg까지는 봐준다고 그래요. 더 뭐 초과 요금 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현지에서 생활,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냥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걸어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필요한 물건들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샀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못 샀어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있긴 있는데 적당치가 않아서 못 샀어요. 하나는 그 이제 감기 같은 거 걸리고 목 안 좋을 때 그 커피 보트 같은 데다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뭐 유칼립투스인가 뭔가 또 한 방울 집어넣어서 공기를 마시면 또 좋다고 그러니 또 감기에 대비해서 그거를 하나 사줘야 되는데 그게 적당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가 시간 나면 가서 구해서 사라. 그래서 그걸 이제 못 사주고 왔고 또 하나는 그 전자, 그 라디오도 나오고 전자시계도 나오는 그 알람 그 라디오인데 집에서 쓰던 걸 가져가는데 왠지 그 전기가 잘 안 맞는지 작동이 자꾸 늦어지고 잘 안 돼요. 그걸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못 샀어요. 일단 그 전자 알람은 꼭 있어야 되니까 당장. 그건 나중에 네가 사더라도 내가 쓰던 걸 주고 가겠다. 그리고 제가 출장 다닐 때 아주 그 아끼면서 가지고 다니던 요만한 그 알람이 있었어요. 전자로 된 것인데. 뭐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자, 이거 네가 써라 하고 이제 우선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아쉬운 게 그걸 이제 물 끓이는 그릇을 못 사준 거예요. 이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조그만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피다 보니까 아주 적당한 사이즈의 좋은 그 그릇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공항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도리는 없는데 저희 집사람이 참 생각이 얼마나 그 열렬한지 이걸 사가지고 한국에 가서 붙여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조금 더 발전된 생각으로 그거보다 여기서 사가지고 이 가게 주인한테 좀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빨리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기 전에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 살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일본 주소를 하나 주고 갈 테니까 이리로 붙여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붙여주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볼 것도 없이 사가지고 이제 주소 다 써주고 붙여주도록 하고 그러고 오니까 속이 훨씬 좀 편해요. 그 정도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게다가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주고 네가 급히 필요할 때 아무 때라도 빼서 써라. 통장에 돈도 없는 주제에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빼서 쓰라고, 네가 급하면. 근데 사실 그 가는 조건이 생활비까지 다 대주는 조건이라 뭐 크게 돈 들어갈 일은 없고, 또 그 아이가 그렇게 함부로 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나 어쨌든 이 부모의 마음은 그 객지에서 고생하고 사는데 언제라도 돈이 필요하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처럼 가난뱅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이 뒷말이 조금 우리 인간의 욕심에 들 맞질 않아요. 아무것이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해놓고 그러면은 뭐든지 다 주겠다고 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인간의 물질적인 필요보다는 정신적, 영적 필요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사소한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구하시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정신적인 것, 우리의 심령에 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는 우리가 원한 것까지 써놓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말고도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충만히 쓸 수 있도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인간의 육체적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해 두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6일 창조라는 말보다 7일 창조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7일 창조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적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고, 그 후에 안식일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안식일까지 창조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안식일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쉼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안식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침내 안식일까지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의 쉼과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랑 나눔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별도로 준비해 두심으로 한 주일 7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것이 죄악으로 물들고 파괴되고 변경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도 아니면서 여전히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것은 창조와 함께 다시 만들어진 제7일 안식일과 일주일 7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7일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의 질서 속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7일 사람이 이날 이때까지 깨뜨리지 못하고 안식일이 존속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유로 하자면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진리와 다른 것입니다. 비유로 하자면 안식일은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하여 면회 오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면회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중앙교회에 관계된 한 분이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몇 년이 더 남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찾아갑니다. 가서 위로도 하고 좀 필요한 물품도 좀 넣어주고 돈도 좀 드리고 그렇게 옵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해보면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서 면회 오는 것은 단 한 번도 없고 중앙교회에서 그분에게 1년 한 번 찾아가는 것 그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얼마나 이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서 면회 오시는 이 안식일 시간 면회 신청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갇힌 우리들을 면회 오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일에 의해서도 안식일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면에 계속 거절하던 사람들이 만약에 석방되고 나면 우리가 계속 찾아온 사람 거절했는데 그 사람 만날 면목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에 오시는 안식일 시간 즐겁게 맞이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저희 아이 이야기를 이제 끝부분만 하겠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왔는데 이제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전화밖에 없어요. 벌써 여러 통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찾고 있는가 하면은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전화할 수 있는 카드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카드는 1분에 뭐 58원, 어떤 카드는 뭐 40몇 원, 그걸 지금 옛날에 전혀 관심 없던 것이지만 일단 필요가 생기니까 지금 전철 안에서도 보니까 무슨 카드 글자가 나오니까 얼른 보고 전화번호 적어놨습니다. 혹시 그런 길, 아주 싼 길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중에. 그걸 찾고 있어요, 지금. 빨리 찾아서 이제 월요일부터 전화를 또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실 것입니다. 쌍방 통화가 아주 원활하게 소통되는 방법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통화 가능하도록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성령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방법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통화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통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집사람 지금 하루에 뭐 두 번인가 뭐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절제하라고 제가 지금 조절 중에 있습니다만 매일 하고 싶어요. 매일. 조그만 일이 생겨도 하고 싶고 뭐 조금 주의사항이 생각나도 또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주의사항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침내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늘 이 안식의 만남의 경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통화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언젠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